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거래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이 발사한 것은 전략 순항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첫 번째 시험 발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그 전략 순항미사일은 역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국가 대 국가 관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또 주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 전쟁 준비와 여기에 따른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순항미사일, 이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총국의 발표를 통해서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무단한 갱신 과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말은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어 온 신형 무기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 첫 번째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 순항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네. 관련해서 네. 이제 두 가지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미사일이 최종 단계에서 이 한국군의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그렇게 한국군은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 공중 폭파 실험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 핵탄두 공중폭파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을 북한이 불화살 3-31로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서서 북한은 화산 31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화산 31이 전술 핵폭탄입니다. 31이라는 숫자로 맞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전략순항 미사일은 이 화산 31 전술 핵폭탄을 탑재하는 미사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잇따라서 신형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하고 있고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5일 북한이 기존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해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당국은 발사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화살 3-31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저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더 부연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 이 순항미사일이 그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 그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한국 또 미군 당국이 이것을 여러 가지 그 자료, 레이더 자료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 24일 오전 그 7시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한 여러 발 그러니까 한 5발 정도 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건 이 순항미사일이 평양 서쪽 남포 해상 근처에서 이제 원형을 그리면서 선회를 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군 당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북한의 그 이 순항미사일을 붙인 명칭, 이름입니다. 북한은 그 전에도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에는 순항미사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살 1형, 화살 2형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전략 순항미사일이며 불화살 3-31이다.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진 것은 화살 앞에 불자가 붙은 거고 뒤에 숫자가 이제 31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전술 핵탄두 이름이 화산 31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있고요. 그거는 조금 전에도 그 윤 기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그 북한이 같은 명칭을 바꿔서 일종의 그 대남 심리전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발사한 다음에 그 북한 그 조선중앙통신이 기사와 함께 그 발사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발사한 그 사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과거에 발사했던 화살 1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기존의 그냥 순항미사일을 그야말로 성능 개량을 위해서 발사를 하면서 명칭만 조선중앙통신의 명칭만 3-31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남측으로 또는 외부에서 혹시 그 북한이 그 핵탄두 폭파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도록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관측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순항미사일은 일단 그 뭐 추적도 쉽지 않고 방어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고도 10 내지 20m로 낮게 비행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순항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 순항미사일의 특징이 바로 이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의 탐지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다른 또 하나는 이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저고도로 가는 비행이 가능하다, 또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이 점은 예. 뭐냐 하면 요격, 그 미사일 방어망은 보통 특정 고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 시스템으로 방어망으로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탐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제에는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기존의 방어 시스템으로 이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느냐 또는 탐지할 수 없느냐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의 말하자면 탐지 또는 요격 시스템에 이것을 파악하고 또 여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신형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말하자면 무기 개발에 경쟁이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방 한계선 NLL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 처음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 그 지난 2021년 9월인데요. 그 뒤로도 한 네 번 정도 그 순항미사일을 더 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서해로 쏜 적도 있고 동해로 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해로 쏜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해로 쏜 것이 왜 이제 이번에 주목을 받느냐면은 지난 15일 그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인민회의 연설을 하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서해에서 그 포탄 해안포 사격도 한 100발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쐈는데 서해 쪽으로 일단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에 관련해서는 그 한국과 미국에서는 서해를 일종의 그 백령도, 연평도 이런 쪽을 일종의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쪽에 서서히 지금 그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한국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 북한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늘 미국과 공조를 하면서 적절히 대응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도발해 올 경우에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그 군의 그 입장을 보면 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또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추가적인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앞서 그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즉 강 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말하자면 그 짧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예. 도발해 올 경우에는 즉각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말하자면 응징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이 강대강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서 베탄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이 24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I'm not going to get into North Korea's intentions, but to take a step back, we again call on the DPRK.
파텔 대변인은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고 전제 조건 없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닌데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리지 않겠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난 2006년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그 17185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당시 그 17185를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면 북한의 경우에는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그 미사일 발사, 발사체 이런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공위성을 쏴서도 안 되고 미사일은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순항 미사일은 그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미사일은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로켓 엔진을 사용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로켓 엔진이 아니라 제트 엔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안에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유엔 안보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열리지 않고 또 미국과 일본 이런 쪽에서도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는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선거를 겨냥해서도 대남 위협 강도를 올린다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사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지만 그것보다도 이 봄에 3월 무렵이면은 연례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무렵에는 매년 이 북한이 상당한 말하자면 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고 대응 태세와 함께 이 도발을 해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연습 훈련을 진행 중인 기간에는 북한이 사실 도발적인 어떤 이런 군사적 움직임을 피했었거든요. 그러나 네. 작년에도 보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한국군과 군사 연습을 진행하는 그런 시점에도 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이미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계속되는 이런 호전적인 그 수사에 대응해서 이 군사훈련의 강도나 어떤 그 규모를 역대급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 시점이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과도 맞물리고요. 이 시점에는 결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 일각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한국을 겨냥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이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죠.
네. 자, 앞서 북한은 19일에는 동해에서 일종의 핵 어뢰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뭐 사실인지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네, 아직 이것은 그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날 그 수중 핵무기 체계인 해일 5-23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것도 그 순항미사일과 그 무기의 종류는 틀리지만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북한이 그 핵무기 체계 여기에도 관련해서 해일 1형, 해일 2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명칭을 바꿔서 해일 5-23 이렇게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 그러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1형, 2형을 개발한 다음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뤄서 다섯 번째로 뭐 새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5-23이다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 대남 심리전입니다. 핵어뢰를 굉장히 고도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그 이 같은 무기가 있으니 한국이 혼란을 주고 좀 그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커비 조정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as we are North Korea's own pursuit of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And what concerns us is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첨단 군사 역량 추구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러 군사 협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관계에서 푸틴이 얻을 혜택뿐 아니라 김정은이 얻을 혜택과 그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려한다. 이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밀착에서 얻을 혜택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커비 조정관이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첨단 군사 역량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이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영내 평화와 안정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시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도 미국 국무부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측해 온 것처럼 이 북한은 자기네들이 이제 러시아에 포탄이라든지 이런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를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첨단 전투기라든지 또는 지대공 미사일 또는 첨단 방공 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는 사실 군사 장비나 무기 역량에서는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앞서서 알려진 대로 북한이 최근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세 번째 만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로부터 말하자면 기술을 지원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만큼 러시아의 첨단 군사 역량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와 그 영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커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최신 미사일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난해 7월 그 여름부터 그 러시아에 주로 이제 포탄을 수백만 발 이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연말부터는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그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미사일 한 50개 정도를 판매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미사일을 팔았는지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그 신원식 국방장관은 최근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주력 미사일 중에 하나인 KN-23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그 러시아에 판매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거보다 신형 미사일입니다. 전술 미사일인데요. 북한이 그 2년 전에 새로 개발을 해서 사거리가 한 100에서 180km 정도 되는 신형 미사일인데 이 같은 그 근거리 전술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위험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이 커비 조정관의 그 브리핑 발언을 보면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방공체계를 압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물자 부족 때문에 방공미사일을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점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으로부터 이런 미사일을 공급받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적으로 러시아가 압도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요.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기를 수출을 하면 돈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적인 무기 거래라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무기를 제공하고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거죠, 그 대가로.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를 보면은 그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북한이 그 지금까지 그 러시아에게 약 그 포탄 한 200만 발 정도를 이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 발당 가격을 한 $300다 이렇게 치면은 지금까지 포탄 가격만 해도 한 6억 달러 정도 번 셈이니까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 정상적인 거래처럼 그 돈 외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그 대가로 무기를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존 커비 백악관 그 조정관 같은 경우는 그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그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첨단 기술 이런 걸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만일 돈으로 받는다면 이제 얘기가 좀 틀립니다만은 북한이 그 무기 수출을 해서 그 대가로 그 전투기, 탱크 같은 그런 무기를 받는다면은 북한의 그 군사력이 강화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로 인한 그 경제적 파급 효과, 일반 민생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무기 수출을 해도 북한 경제는 그렇게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지금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무엇을 반대급부로 받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현금이라든지 그 밖에 원유라든지 또 북한에 필요한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이 러시아에 이렇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북한으로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는 이 군수공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이런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은 이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라든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될 가능성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젊은 인력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징집해서 전선에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네. 러시아가 이제 노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예.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상당수 파견되고 또 이 전후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또 경제 복구를 위해서 북한이 노동자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이미 앞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와 이 북한의 협력이 북한의 경제에 큰 호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크렘린 궁 대변인이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3월 이전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 사안인데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언제쯤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스크바 그 크렘린 궁 그 페스코프 대변인이 그 3월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3월 이전에는 푸틴 대통령이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3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선거 다음에 제일 빠른 시간에 간다면 4월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 북한의 그 가장 큰 명절인 태양절, 4월 15일이 태양절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때 이제 그 이루어질 공산이 있고요. 아, 아마 구체적인 것은 아마 아, 북한과 러시아 간에 아마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일정이 조율될 거고요.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 양국 간의 그 군사 협력, 경제 문제 아, 이런 것이 그 집중 논의될 것이고,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게 되면은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약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서두에 이번 시간에는 미국 언론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4일 증가하는 북한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윤 기자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미국의 유력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면 이제 가장 유력한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북한과 관련한 사설을 쓴 것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지난 1년여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북한은 사실 이제 미국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에서 북한 관련 보도도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북한 관련 미국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워싱턴 신문, 포스트 신문이 이제 사설을 급기야 내는 그런 적인데요. 말씀하신 이 사설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 제재라든지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북한의 핵 비핵화를 말하자면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렛대도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무기시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신문은 확고한 핵무기 보유국이 이미 됐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그 이제 대선, 미국이 올해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북한이 확고한 핵 보유국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정부 국가들은 뭐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언론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는 뭐 인정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북한이 지금까지 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도 많이 가졌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뭐 사진도 공개라고 그랬으니까요. 언론, 네. 핑크탱크, 연구소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 아마 그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을 뭐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하느냐 이거는 뭐 별개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핵국가로 대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북한의 그 핵보유를 공식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행정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부가 북한을 그 핵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그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북한을 핵보유국, 핵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는 그 11월 미국 대선이 상당한 그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그 미국 정세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가 만일 그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트럼프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거나 사실상의 핵국가로 보고 그 기반 위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대선 여부에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의 핵보유 여부가 큰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유명 언론 뉴욕타임스 신문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지, 뭐 적어도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국지적인 도발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치명적인 군사 행동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임박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북한이 이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하는 수준에서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연평도 폭격과 같은 타격을 한국을 겨냥해서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도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 사실 일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공격을 가해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거든요.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 국무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 그러면서 치명적인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경고 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에 우려한다고 밝힌 내용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번 달 기사화된 여성 뉴스 가운데 주목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이달의 여성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알아봤던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는 여성 기업들 소개하고요. 또 고전음악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33초에 한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다는 심혈관 질환, 심장병,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네.
또 예방법도 알아봤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예방법이 자기 관리 차원의 어떤 민간요법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요, 여성의 심장질환 분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번째 키워드가 핌테크입니다.
네.
예, 핌테크라는 단어는 여성을 뜻하는 피메어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가 만나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업을 말하는 이름인데요.
네.
여성의 건강을 연구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을 이끄는 상당수도 사실은 여성들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에 이런 핀테크 가운데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질 바이든 여사가 이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었죠.
그렇죠.
네. 요점이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금 을 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내 증상이 왜 이런지 질문을 던져도 의사들이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게 다 여성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그 여성의 질환을 특화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당시 많은 여성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이 특히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 질환이 초기에 종종 오진되거나 또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방금 오진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오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성의 심장 건강 문제에 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숨이 가쁘다, 네. 피로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원인을 스트레스다, 뭐 공황 발작이다 이렇게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오진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심장마비를 겪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적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가정이고요.
네.
여성의 심장 건강 문제는 남성과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여성 고유의 어떤 위험 요소와 증상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린 미코스 그 여성심혈관 건강연구 디렉터는 여성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협이 생각보다 크고 특히 폐경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형의 심장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미코스 디렉터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45살 미만의 여성들 사이에 특정 유형의 심장마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것은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미국의 한 6천만 명 이상의 여성, 그러니까 여성의 한 44%가요. 어떤 형태로든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뭐 흔히 알려진 것처럼 폐경기 이후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추가적인 연구와 또 인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네요.
맞습니다. 그 핀테크 회사들 가운데 60% 이상이 지난 5년 사이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이들 중에 85% 이상이 여성이 설립하거나 이끌고 있고요.
네.
과학자 또 임상 전문 의사들이 창립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네.
또 이들 기업 이 여성에 특화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관련 투자에도 앞장서고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 회사들이 연구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 가운데 심장 모니터로 변경된 브래지어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를 탐지하는 스마트 혈압 측정기가 있고요.
네.
코칭 앱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네. 심장 모니터로 변형된 브래지어. 그냥 보면은 일반 여성 속옷인데요.
네.
아주 얇은 그 심장 상태를 관찰하는 장치가 이 브래지어에 붙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블루머테크라는 기업이 만든 제품은 그 이 브래지어를 착용한 사람의 심장, 폐, 호르몬, 대사 상태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고요. 산책 후에 어떤 혈압의 변화까지 알려주는 그런 식인데 이렇게 모인 자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제품은 스마트 혈압 측정기입니다.
네.
이 기기는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 초기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한 회사의 제품은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7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그 제품의 효과를 입증하는 제품입니다.
네, 또 다른 기술도 있을까요?
디지털 코칭 앱이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성별에 따른 특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네.
사용자한테 혈압과 불규칙한 그 심장 박동, 실험실 결과와 약물, 체중, 신체 활동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에 나온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앱을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하고요. 떨어지게 만들고 이를 최대 3년 이상 유지한 고혈압 환자들이 80%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 혈압 측정기나 코칭 앱 같은 이런 제품들이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기존의 어떤 오해, 연구 부족을 극복하고 여성들한테 더 적합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성 심정에 관한 그 잘못된 인식, 오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런 인식을 바르게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헬로 하트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여성들한테 심장 건강과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디지털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기업은 지난해 If you feel something, say something. 그러니까 무엇인가 느끼면 말하세요. 라는 표어를 걸고 여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남성하고 다를 수 있음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성과 남성의 심장마비 증상이 다르다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그럼 여성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나요?
예. 여성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에는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속쓰릴 수 있고요. 피로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칫 여성의 어떤 스트레스나 신경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네.
또 한 가지 증상은 뭐 턱, 팔, 어깨, 상부, 등, 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압박감도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 어떤 통증이나 압박감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느껴지면 무시하지 말고요. 참지 마시고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좀 새겨드려야 할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그 핀테크의 60%가 창업 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뭐 신생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신생기업들의 전망은 어떤가요?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여성의 건강, 여성 심장 건강에 관련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함께 투자자들, 분석가들, 여성의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글로벌 조사기관 맥켄지의 2022년 보고서는 The Dawn of the FinTech Revolution이라고 제목을 걸었습니다.
네.
여성 건강 혁명이라는 건데요.
네.
이 내용에 따르면 핀테크 분야의 그 공공인식, 회사 설립, 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여성의 심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관심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이런 추세는 여성의 심장 건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신문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 심장 모니터 브레지어를 생산한 그 회사 대표에 따르면요. 이 회사는 최근 임상 연구를 위해서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90만 달러를 받았다면서 이 의료기기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바흐트랙, 바하 보고서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하, 바흐라고 하면은 서양 고전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보고서인가요?
예, 이 보고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늦게 주시네요.
네, 질문 시간입니다. 네. 네. 장양인 기자는 음악 연주에 자주 가십니까?
글쎄요. 뭐 바흐 보고서를 언급했으니까 서양 고전 음악 연주회를 말하시는 거라면
네.
자주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연주회도 자주 열리질 않아서 대중성이 뛰어난 장르 음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제 주변에 아닌가요? 아는 곡이 나오면 열심히 듣다가 모르는 곡이 나오면 좀 졸다가
네네.
뭐 가더라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해 네. 클래식 음악 행사가요. 그 전해보다 4천 건이나 더 열렸습니다. 물론 뭐 미국과 해외 행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인데 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열린 그 클래식 음악회, 뭐 서양 음악 행사를 전체 꼽자면 네. 모두 3만 천여 건입니다. 음악 연주회가 1만 6천 건이었고요. 오페라 네. 공연이 9천 건, 뭐 발레 등 무용 공연이 6천 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열리지 않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흐 트랙 보고서는 뭔가요?
예, 자 바흐 트랙은요 클래식 음악 콘서트나 오페라 무용 공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뭐 온라인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이벤트 목록과 일정, 또 프로그램의 어떤 세부 정보, 연주자 정보 등도 함께 포함하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가들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클래식 음악계의 추세와 경향에 관한 어떤 통찰력도 제공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작곡가가 인기가 있는지, 뭐 특정 유형의 공연이 어느 정도나 공연되는지, 업계 내 어떤 여성 작곡가와 지휘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설문조사나 분석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보고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서양 고전 음악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네.
자, 바흐트랙 보고서는 현대음악 공연이 늘고 있고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 공연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낯선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피아 구바이돌리나라는 작곡가가 있고요.
네.
캐롤라인 쇼, 은숙진, 안나 클라인 모두 지난해 작품을 가장 많이 연주된 작곡가 상위 100명에 속합니다.
네.
그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였죠. 그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 클라라 슈만이라든지 펠릭스 멘델스존의 누나였던 페니 멘델스존 등 여성 작곡가도 물론 상위 10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목록에서 여성이 그 상위 100명 가장 작품이 많이 연주된 생존 작곡가 중 36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비록 숫자로 보면은 여전히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2013년에는 100명 중에 단 11명만이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100명 명단 중에서 7명이 여성 작곡가가 상위 20명 안에 들었고요.
네.
10년 전에는 상위 20명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눈여겨볼 작곡가 중에 한국인 이름도 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누구인지 또 어떤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죠.
네. 은숙진. 1961년 한국에서 태어나서 독일 함부르크를 거쳐서 현재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 진은숙 씨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지난해 이 진은숙 씨의 작품을 녹음한 베를린 필 진은숙 에디션을 발매할 만큼 명망이 있는 음악가인데요.
네.
한국 언론들은 141년 역사의 베를린 필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데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만으로 구성된 음반을 낸 그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92살인 러시아의 작곡가 소피아 구바이돌리나 씨. 현대음악의 대모로 불립니다.
네.
러시아 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양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바흐트랙 보고서는 또 영국 작곡가 안나 클라인 씨와 함께 그 말씀드린 이 세 명의 여성을 오늘날 음악을 창작하는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작품은 서로 다른 세대, 문화, 음악 스타일을 아우른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클래식 음악 산업의 성장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조금을 뜻하는 little, L-I-T-T-L-E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A를 붙여서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In other words, I'm hungry. But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focuses on a positive idea. In other words,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A little과 little은 모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A가 있고 없는 데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A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 A가 빠진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I'm hungry. 배고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A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A를 빼고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A little을 사용한 다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use a little, you are usually expressing a positive idea. For exampl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If you just say little, you are probably expressing a negative idea.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내게 돈이 조금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 돈이 약간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A가 빠진 그냥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돈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few and a few. The only difference is few and a few are only used with count nouns.
few와 a few를 구별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I hope you learn a few tips today.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요령을 좀 배우셨길 바랍니다.
We hope you learned a few tips today.
Unfortunately, we have little time left.
유감스럽게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little 앞에 a가 붙으면 긍정적인 표현, 그냥 little이 쓰이면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표현
I think I'm hungry.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this morning.
Little or a little?
I had a little to eat.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려면 a를 빼고 little을 쓰시면 됩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